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파라다이스 빔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을 파라다이스 빔이라고 한대요. 햇볕이 너무나 좋은데 바람이 살랑 불어서 가로수 그림자가 흔들릴 때, 밤하늘의 별이 폭포수처럼 나를 덮쳐올 때, 멀리 있는 그 누군가와 이 순간 다 있음을 느낄 때, 이런 순간이 파라다이스 빔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게 천국이지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아 너무 좋다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을 함께 할 누군가가 없다면 황홀함의 빛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파라다이스 빔이 쏟아지는 건 천국 같은 시간을 함께 할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게 바로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3월 27일 금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 첫 곡은 빌리어 코스티의 너로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 빔. 내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하니까 매 순간이 다 파라다이스 빔이었어, 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욕심쟁이 같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매 순간이 지금이 혹시 그거 아닐까? 파라다이스 빔이라는 게 지금 아닐까? 라고 이렇게 매 순간을 행복한 의심이죠? 이런 거 해보면서 사는 거, 이거는 좀 설렐 것 같습니다. 김석화님,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접촉 대신 접속할 수 있는 북카페가 파라다이스 빔입니다 하셨네요. 와, 매일 12시부터 2시까지 파라다이스 빔을 매일매일 그렇게 맛보시는 거네요. 요런 욕심 괜찮죠? 괜찮을 것 같아요. 김선미님, 새벽에 비가 왔네요. 덕분에 집 앞에 핀 벚꽃이 더 싱그러워 보여요. 맞아요. 저도 아침에 눈 떴는데 비가 내리고 있진 않았는데요. 아침에는 이게 비가 한바탕 오고 나서 촉촉해진 그 대지의 느낌이 공기로 느껴지더라고요. 6985번. 유후, 지금이 파라다이스 빔입니다. 윤고은의 북카페는 사라지지 말고 늘 함께 해용 하셨습니다. 네, 함께 하면서 파라다이스 빔의 역할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늘 그냥 공기처럼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파라다이스 빔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도록 마구 부추겨 드릴게요. 김태윤님, 오늘은 회사 출근했습니다. 집에서 애들한테 소리 안 질러서 좋네요. 대신 아내가 재택근무 중인데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연락이 오네요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크크크크 웃으셨습니다. 네, 아 이게 회사 출근하신, 이 회사 출근이 사실은 막 가뿐하고 막 너무 설레는 일이지 않지 않나요? 보통 출근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무게가 아무리 일이 좋아도 느껴지는데, 이게 약간의 자유로움을 조금 느끼시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만 오늘은 재택근무 하시는 아내분이 또 약간 아이들과 많은 시간 함께 하셔야 되겠네요. 북카페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피터팬이 나타난다고 전해주세요. 파라다이스 빔,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순간은 아니지만 힘들고 지칠 때 꺼내보는 행복한 순간들 있으면 참 좋죠. 아 진짜 좋다, 이렇게 나직하게 행복한 탄식했던 순간들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파라다이스 빔입니다. 여러분이 파라다이스 빔을 만났던 순간 언제였는지 오늘 한번 빛나는 순간에 대한 기억들을 꺼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용료가 드는 샵 1045, 라디오 어플 반디는 무료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2시간 이렇게 꾸며집니다. 1부 명작 다시 읽기에서는 제임스 매튜 베리의 피터팬 네 번째 낭독 이어가고요. 2부 김성신의 큰 바위 얼굴에서는 정출헌의 남효은 평전을 만나봅니다. 팟빵, 팟캐스트 파티로도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만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명작 다시 읽기, 화요일 우아한 인문학, 목요일 북카페 초대석 들으실 수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김연우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파라다이스 빔에 관한 사연들 보내주세요. 김연우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들으셨고요. 사연함 열어볼게요. 변은정님, 매 순간이 천국인 것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가끔씩 그럴 때가 좋아요. 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온 지금이 파라다이스네요 하셨네요. 아, 하긴 그렇죠. 매 순간이 천국이면 지금이 천국인가? 이거를 모르겠죠. 그렇죠? 맞아요. 너무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지영님, 저의 파라다이스 빔은 신랑과의 첫 만남, 결혼, 첫 아기 태어나던 순간, 둘째 아이 낳던 순간, 점점점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네요 하셨어요. 아, 지금 정말 읊어주신 거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지점들이잖아요. 매 순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누군가와 처음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던 순간들은 훨씬 더 도드라지죠. 그 순간들이 모두 파라다이스 빔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하미경님, 보글보글 스파게티가 끓고 가족과 함께 먹을 점심 준비 중이에요. 아마도 어렸을 적 제가 부모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던 여름방학 어느 날 햇살이 토마토 위로 내리쬐던 풍경이 생각나네요. 와, 이건 정말 시 같은 풍경이에요. 너무너무 멋지게 찍은 사진에 어떤 한 장면, 사진 한 컷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릴 때 여름방학 어느 날 햇살이 토마토 위로 내리쬐던 풍경. 아,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서 저도 마치 그 풍경 본 것 같은 기억이 들 정도입니다. 이경희님, 파라다이스 빔 처음 듣는 말. 윤도현 밴드 공연 티켓이 비싸서 고민했는데 남편이 사줘서 갔어요. 너무 아끼면 소환할 추억이 없어질 것 같고 파라다이스 빔도 없을 듯 문득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너무 아끼고 미루고 이러면 그러다가 또 완전히 밀려지는 경우가 생기죠. 5784번. 나만을 향하던 마음과 눈길과 손길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있다는 걸 느끼고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인 걸 확인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첫사랑이었다를 깨달은 순간이 가장 반짝이던 나의 그 시절입니다. 와, 지금 5784번으로 보내주신 이 사연, 이 느낌 다른 분들도 느껴보셨죠? 각자의 어떤 나의 첫사랑, 처음 다른 사람을 향하던 그 마음의 순간, 이거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풋풋해질 것 같아요.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제 명작 다시 읽기로 건너갑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속 명작과 만나는 시간, EBS 북카페 1부 명작 다시 읽기.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작품은 제임스 매튜 베리의 피터팬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네버랜드로 떠나볼게요.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 피터팬 역의 오민혁 성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낭독에 앞서서 명작 퀴즈 먼저 드립니다. 피터팬의 귀여운 악당이죠. 귀여운가요? 후크 선장, 해적 중의 해적으로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후크 선장의 유일한 아킬레스건. 그가 무서워하는 딱 하나, 바로 악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악어가 나타날 때면 악어의 뱃속에서 들리는 째깍째깍 소리 덕에 바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악어가 삼킨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시계, 2번 휴대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1045, 무료인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웬디가 네버랜드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네버랜드의 소년들도 모두 웬디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피터만은 네버랜드에 남겠다고 합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웬디와 아이들이 떠나려는 순간 해적들이 아이들 집을 지키는 인디언들을 공격하는데요. 이 전투는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후크 선장이 이끄는 해적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어요. 문제는 집안의 아이들이 그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후크는 이제 아이들을 잡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는 작은 소년에 불과한데 어른인 후크가 왜 그리 피터를 싫어하는지 의아할 수도 있겠다. 물론 피터가 후크의 팔을 악어에게 던져준 건 사실이지만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악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졌다고 해도 후크가 그렇게 가혹하고 악의에 찬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진실인즉 피터에게는 이 해적 선장을 미쳐 날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건 피터의 용기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외모도 아니고 바로 피터의 건방짐이었다. 피터의 이런 건방짐이 후크의 신경을 건드린 것이다. 그 때문에 후크의 쇠갈고리 손이 경련을 일으켰고 밤이면 벌레처럼 그를 괴롭혔다. 피터가 살아있는 한 후크는 참새가 귀찮게 달려드는 철창에 갇힌 사자 같은 느낌이었다. 이제 문제는 나무를 통해 어떻게 내려가느냐, 아니 부하들을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내려가게 하느냐였다. 한편 소년들은 무얼 하고 있을까?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소년들은 돌 조각상처럼 꼼짝도 않은 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피터를 향해 애원하듯 팔을 벌리고 있었다. 어느 편이 이겼을까? 나무 구멍에 대고 귀를 기울이던 해적들은 누가 이겼을까 하고 소년들이 묻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 이런 피터의 목소리 역시 들렸다.
만약 인디언들이 이겼다면 둥둥하고 북을 칠 거야. 전투에 이기면 언제나 그렇게 하거든.
그때 스미는 북 위에 올라앉아 중얼거렸다.
이놈들은 이제 다시는 북소리를 듣지 못할 거야.
물론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크는 스미에게 북을 두드리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스미는 그게 얼마나 음흉하고 사악한 명령인지 서서히 알아채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 단순한 남자는 그때만큼 후크 선장을 우러러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스미는 북을 두 번 두드리고는 신나서 귀를 기울였다.
어? 북소리다! 인디언들이 이겼어!
악당들은 피터의 외침을 들었다. 죽을 운명도 모른 채 아이들은 함성을 질렀고 그 소리는 땅 위에 있는 마음이 시커먼 무리들에게는 마치 음악처럼 들렸다. 소년들은 곧바로 피터에게 잘 있으라는 인사를 반복했다. 그 때문에 해적들은 어리둥절해졌지만 적들이 곧 나무 위로 올라올 거란 생각에 들뜬 나머지 다른 생각들을 깨끗이 잊었다. 필 콜린스의 Another Day in Paradise였습니다. 북소리의 아이들은 인디언이 이겼구나 생각하고 집 밖으로 나와요. 해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채로요. 해적들은 그야말로 올라오는 족족 아이들을 낚아채서 해적선으로 끌고 가는데요. 피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이 들었어요. 한편 잡아온 아이들을 통해 땅속 집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알게 된 후크는 몰래 땅속 집에 들어와서는 피터의 약병에 독약을 타놓고는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피터에게 전해준 건 팅커벨이었죠. 핑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피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웬디가 묶여있다니 그것도 해적선에. 모든 것에서 올바름을 바라마지 않는 웬디가.
웬디를 구할 거야!
피터가 외치며 무기를 가지러 날쌔게 움직였다. 그러면서 피터는 웬디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떠올렸다. 약을 먹는 일이었다. 피터의 손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을 쥐었다. 안 돼! 팅커벨이 날카롭게 외쳤다. 팅크는 후크가 숲을 지나가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어? 왜 안 되는데?
거기에는 독약이 들었어.
독약? 누가 독약을 탔는데?
후크!
에이, 농담하지 마! 후크가 어떻게 여기에 내려올 수 있다는 거야?
아, 이런 팅커벨은 그걸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후크의 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컵에는 독약이 들어있었다. 피터가 컵을 들어 올렸다. 이제는 말을 할 틈이 없다. 행동을 할 때였다. 그래서 팅크는 번개처럼 움직여 피터의 입술과 약 사이로 들어가 약을 남김없이 마셨다.
어? 뭐야 팅크? 어떻게 네가 감히 내 약을 먹어?
하지만 팅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팅크는 이미 공중에서 휘청이고 있었다. 더럭 겁이 난 피터가 외쳤다.
어, 팅크! 왜 그러는 거야?
그 약에는 독이 들어있었어, 피터. 이제 난 죽을 거야.
어, 팅크! 날 구하려고 그걸 마신 거야?
날갯짓에는 거의 힘이 빠져 있었지만 팅크는 대답 대신 피터의 어깨에 내려앉아 다정하게 피터의 코를 살짝 깨물었다. 팅크는 피터의 귀에 속삭였다. 이 바보 멍청이!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팅크의 빛은 시시각각 희미해졌고 피터는 그 빛이 사라지면 팅크 역시 죽으리란 걸 알았다. 팅크의 목소리는 너무 낮았고 그래서 처음에 피터는 팅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팅크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 아이들이 요정을 믿으면 다시 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피터는 두 팔을 벌렸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없었고 또한 밤 시간이었다. 하지만 피터는 네버랜드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피터에게 가까이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말을 했다. 잠 옷 차림의 소년 소녀들, 나무에 매달린 바구니 안에 갓난 아기들에게 말이다.
너희들은 믿니?
피터가 외쳤다. 팅크는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걸 들으려고 간신히 기운을 내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팅크는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곧 다시 자신이 없어졌다. 피터가 아이들을 향해 외쳤다.
만약 너희들이 믿는다면 손뼉을 쳐줘! 팅크를 죽게 하지 마!
팅커벨은 이대로 죽는 걸까요? 아니면 무사할 수 있을까요?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후크 선장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것, 바로 악어죠. 다행히 이 악어가 나타날 때면 째깍째깍 소리가 나서 바로 도망갈 수가 있는데요. 악어는 뭘 삼켰길래 뱃속에 이런 소리를 나게 하는 걸까요? 1번 시계, 2번 휴대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1045, 무료인 라디오 어플 반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제키 에반코의 엔젤. 제키 에반코의 엔젤이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1부 명작 다시 읽기. 이번 주에는 열린 책들 최용준 번역본으로 제임스 매튜베리의 피터팬 읽고 있습니다. 연극에서는 요정을 믿느냐? 이런 피터의 질문에 객석의 아이들이 손뼉을 치고 팅커벨을 응원합니다. 덕분에 팅커벨은 무사히 살아나게 되고요. 팅커벨을 살린 피터는 이제 웬디를 구하러 날아갑니다. 아이들이 잡혀간 해적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후크는 아이들에게 자기 부하가 되면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싫어할 거라면서 안 하겠다고 하죠.
그 말로 너희들 운명은 결정됐어. 놈들 엄마를 데려와. 널빤지를 준비해.
포로들은 아직 어린 소년들일 뿐이었기에 주크스와 체코가 죽음의 널빤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자 얼굴이 새하얘졌다. 하지만 아이들은 웬디가 끌려 나올 때는 용감해 보이려 애썼다. 웬디가 해적들을 얼마나 경멸했는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적어도 소년들에게는 해적이라는 직업이 어느 정도 매력적이었지만 웬디가 본 건 몇 년 동안이나 청소를 안 해서 더러운 해적선 뿐이었다. 배에 때묻은 현창은 손가락으로 더러운 돼지라고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저분했고 웬디는 이미 여러 현창에 그렇게 썼다.
자, 우리 예쁜이. 이제 네 아이들이 널빤지 위를 걷는 모습을 볼 시간이야.
후크는 훌륭한 신사였지만 방금 전 지나치게 생각에 잠기는 바람에 주름 옷깃이 더러워졌고 지금 웬디가 그걸 바라보고 있음을 문득 깨달았다. 후크는 서둘러 옷깃을 감추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아이들이 죽나요?
웬디는 후크가 거의 기절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경멸이 담긴 눈으로 보며 물었다.
그래, 모두 조용! 엄마가 아이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하니까.
이 순간에도 웬디는 당당했다.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게. 사랑하는 아이들아, 난 너희의 진짜 엄마들이 너희에게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 그건 바로 이거야. 우리는 우리 아들들이 신사답게 죽음을 맞이하길 바란단다.
그 말에 해적들조차 외경심이 들었고 아이들은 엄마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외쳤다. 다시 후크가 외쳤다.
여자애를 묶어!
웬디를 돛대에 묶은 건 스미였다. 안타깝게도 스미가 웬디를 돛대에 묶는 동안 소년들은 아무도 그 광경을 보지 않았다. 소년들의 시선은 모두 널빤지에 곧 자신들이 걷게 될 몇 걸음에 가 있었다. 소년들은 저 위를 남자답게 걷겠다는 생각을 더는 하지 못했다. 그저 널빤지를 바라보며 벌벌 떨 뿐이었다. 후크는 이를 악담은 채 소년들에게 웃어 보이며 웬디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후크는 웬디의 고개를 돌려 아이들이 하나 둘 널빤지 위를 걷는 걸 보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후크는 웬디가 있는 곳까지 가지 못했으며 웬디의 고통스러운 비명도 듣지 못했다.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악어의 소름 끼치는 째깍째깍 소리였다. 해적들, 소년들, 웬디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고 동시에 모든 머리가 한 방향으로 쏠렸다. 시계 소리가 들려오는 물속이 아니라 후크 쪽이었다. 모두가 후크 혼자에게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고 순식간에 배우에서 관객으로 처지가 뒤바뀌었다. 맨디 무어의 Only Hope였습니다. 아이들을 널빤지 난간에 세워 바다에 빠뜨리려는 순간 악어의 뱃속에서 들려오는 시계소리가 들려옵니다. 혼비백산한 후크는 부하들 사이에 숨어버렸죠. 죽다 살아난 아이들은 악어를 보려고 배전으로 몰려들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건 악어가 아니라 바로 피터였습니다. 째깍째깍 소리는 바로 피터가 낸 소리였죠. 피터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 후 후크의 부하들을 하나씩 처치하고 이제 후크와의 일전만이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피터를 돕기 위해 옆으로 다가와요.
칼을 치워 얘들아, 이자는 내 몫이야.
그렇게 해서 후크는 피터와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다른 소년들은 물러서서 둘을 둥그렇게 에워쌌다. 원수인 둘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고 후크는 살짝 떨었고 피터는 야릇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자, 벤, 이건 다 네가 버린 짓이지.
맞아, 제임스 후크. 모두 내가 한 거야.
건방지고 버릇없는 놈, 죽을 준비나 해라.
어둡고 사악한 인간, 죽여주마!
더는 말을 주고받지 않고 둘은 결투를 시작했고 한동안은 백중세였다. 인류 검사인 피터는 눈부시도록 재빠르게 공격을 받아 넘겼고 이따금 속임수 공격과 함께 찌르기를 해 상대의 방어를 뚫기도 했지만 팔이 짧은 탓에 불리했고 후크를 제대로 찌르지 못했다. 반면 후크는 검술은 절대 뒤지지 않지만 손목 놀림이 잽싸지 못했고 무게감 있는 공격으로 피터를 압박했다. 후크는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바비큐에게 배웠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법인 세게 찌르기로 모든 걸 한 번에 끝내려 했다. 그러나 후크의 예상과 달리 그의 칼은 자꾸만 빗나갔다. 그래서 그는 거리를 좁혀 지금까지 계속 허공만 긁어대던 자신의 쇠갈고리 손으로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했지만 피터는 손 밑으로 몸을 웅크리며 그의 갈비뼈를 있는 힘껏 찔렀다. 자기 피를 보고 놀란 후크는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후크의 목숨은 피터의 손아귀에 놓인 것이다. 지금이야 하고 소년들이 일제히 외쳤지만 피터는 품위 있는 몸짓으로 적에게 다시 칼을 집어들 것을 청했다. 후크는 잽싸게 칼을 집어들었지만 피터가 올바른 품행을 보였다는 사실에 비참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 후크는 자기 적을 그저 지독한 악마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불길한 예감이 그를 엄습했다.
벤, 너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냐?
후크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젊음이자 기쁨이야.
피터가 되는 대로 대답했다.
아래서 깨어난 작은 새야.
물론 이건 터무니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비참한 후크에게 그 말은 피터가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그건 올바른 품행의 절정 그 자체였다.
다시 싸우지라!
후크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후크는 이제 아무 희망도 없이 싸우고 있었다. 열정에 타오르던 가슴은 더는 목숨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었다. 후크는 가슴이 영원히 식기 전에 피터가 잘못된 품행을 저지르는 걸 꼭 보고 싶었다. 윤상의 떠나자 였습니다. EBS 북카페 1부 명작 다시 읽기. 이번 주에는 열린 책들 최용준 번역본으로 제임스 매튜베리의 피터팬 읽고 있습니다. 후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순간 피터가 후크를 발로 차는데요. 드디어 피터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에 기뻐하다가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악어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악어의 뱃속 시계는 어느 순간 멈춰버렸고 그래서 악어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걸 후크는 몰랐던 거죠. 피터는 무사히 웬디와 아이들을 구출해냈는데요. 이제 아이들은 피터만 남겨두고 네버랜드를 떠납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내일 마지막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김혜선님, 피터의 잘못된 품행을 보고 싶다니 후크야, 네가 변하는 게 더 낫겠다 하셨는데요. 와, 후크의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 내 답이 듣고 싶다고? 난 김혜선님의 잘못된 품행을 보고 싶구만.
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멋진 낭독 들려주신 오민혁 성우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후크의 팔을 삼킨 악어 뱃속에서 나는 소리, 정답은 1번 시계입니다. 1925번, 9582번, 4413번 고수영님 축하드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 큰바위 얼굴에서는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 정출헌의 남효온 평전을 만나봅니다. 하림의 레인보우 벌드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